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인생의 보루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겠다. 그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의 버팀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언제 한번 신방을 가면서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 엘리베이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돈과 명예와 건강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다. 뭐 이쯤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말 보면서 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은요, 뭐 그거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정말 우리가 그거를 마음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냐? 그거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거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풍요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항상 그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늘 건강할 수 있는 거냐? 이 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이 인생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는 거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없고 건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다가 인생에 사고가 생기거나 평안하게 살다가 인생이 갑자기 수렁에 빠져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병원 갈 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심지어 엊그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편 73편 그제 묵상했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나는 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죽어라 고생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수단 좋은 사람, 요령 좋은 사람, 정말 고약한 인간은 승승장구하고 정말 어려운 일 없이 잘 사는 거를 볼 때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병들어서 어그러진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세상일 것 같으면 당연히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거고 정상적인 세상 같으면 고약한 인간이 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늘 복을 받고 고약하다고 해서 늘 벌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것 자체가 세상이 어그러진 증거, 타락한 증거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냥 고약한 인간이 잘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도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진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예로 들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1년에 세 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가 선포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복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천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영혼의 고향이요, 영혼의 뿌리요, 영혼의 버팀목이고.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보시면 오늘 시편 74편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베어 넘기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베어 넘겼습니다. 도끼와 철퇴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성물들을 다 산산조각 부수고 성소에 불 지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아주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마 삼남매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두 처녀만 남았다. 이거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병들어 죽는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고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의 친구가 병들어 죽는다. 이거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나라에 여러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것 말고도 여러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사모님하고 아이가 넷이었어요. 아이가 넷. 그리고 장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서 오는데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싹 도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버스가 이게 운전을 할 때 그냥 싹 돌잖아요. 그러면 저 차는 옆으로 싹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차선을 지켜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 사람을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럴드 시스터 목사님의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이가 넷이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이 제럴드 시스터 목사님이 너무 놀랬는데 나중에 그 책에 있어요. 그 장면이 마치 그림처럼 무슨 뭐 슬로우 모션 보듯이 이렇게 차가 저 차가 왜 안 가지? 왜 덮치지? 이러면서 이렇게 중앙선 넘어 근데 음주운전하는 대형 트럭이 이 차를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제럴드 시초 목사님 그리고 아이 셋 데리고 살았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그리고 이 질문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디 가셨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그 순간에 어디를 가셨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신론의 경계까지 밀려갔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런 질문에 시달리면서 신학교 교수 목사님인데 무신론의 경계까지 떠밀려 갔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르려고 하고 있는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거요. 이거 이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19세기 미국 변호사예요.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시카고에서 살았는데요. 변호사였는데요. 돈을 엄청 많이 번 변호사. 엄청 부자였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그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들어보셨죠? 우리가 들어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부흥사 그 무디 사역을 뒷받침하던 그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무디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였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엄청 집도 많고 막 그랬는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라는 게 있어요. 시카고가 막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신도시처럼 막 개발이 되는데 도시가 불이 나가지고요. 쑥대밭이 돼가지고요. 이분이 엄청난 부동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손해를 엄청 봤어요. 그때가 40대 중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해에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열병으로. 그래 너무 충격. 아들도 죽고 불 나가지고 재산 많이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어디 휴양이라도 다녀오셔라. 19세기 미국 사람들은요. 그때는 미국이 아직 강대국이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19세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19세기 미국은요. 다 유학을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슨 뭐 쉰다 휴가 간다. 귀족들 돈 많은 사람 휴가는 다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도 자기 가족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가려고 그때는 비행기가 나오지 않았던데 배 타고 대서양 건너서 이제 여행 가려고 배를 다 예약을 했는데 여행 가기로 한 그 즈음에 이분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족들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배 타고 가다가요, 그 배가 사고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 거쳐서 영국 가는 배였는데 영국에서 오는 상선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요. 그날 밤에 그 배에 22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날 밤 새벽 2시였다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호레이쇼 스페포드 자녀들 그러니까 4명, 딸이 4명이었는데 다 죽었어요. 아내 혼자 정신을 잃은 채로 영국 배에 발견이 돼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사고 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이 호리쇼 스페포드가 다른 배를 타고 이제 자기 혼자 살아남은 아내 만나려고 대서양 건너가는데 선장이 워낙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VIP였는데 선장한테 여기가 바로 사고 난 자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 사고 난 자리에 가가지고 이분이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고 내가 평생 주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밤새 울부짖어 밤새.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는 순간에 열왕기하 4장 26절 열왕기하 4장 26절이 뭐냐면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자식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지나다닐 때마다 얼마나 잘 대접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너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저 필요한 거 없어요.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자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잘 대접하다가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식 뉘어놓고 엘리사 만나러 뛰어가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게하시 보내가지고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 여인이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 그러면서 여튼 이 엘리사가 가서 아이 살리고 뭐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이 호리쇼 스페포드가 저 성경 구절 읽었는지 생각이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분이 남긴 글에 보면 저 성경 구절 하면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러면서 내 평안에 평안에 그 찬송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찬송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평안을 노래하면서 부르지만 사실 그 찬송 짓기 전에 이 호리쇼 스페포드 같은 사람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찬송 지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인생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밀려 닥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보루예요. 내 삶의 버팀목이에요. 내 삶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그게 꺼지고 그게 불타 없어지고 그게 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고통, 그런 절망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시험될 때도 얼마나 많다고요. 교회가 늘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멋있고 점잖고 이쁜데 뭘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거칠고 험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야 좋은 교회지. 예? 세상에 고약한 사람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안 고약해 보이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고약한 인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느냐 아니고 교회 안에도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교회가 다 좋기만 하냐? 교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부지런히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다가 상처받고 그런 분들은요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은 분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듯이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은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신앙을 포기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교회 일은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좀 신바람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바람은 나지 않는 거죠. 늘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한 걸음 뒤에 물러나 있으려고 그러죠. 아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더욱이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더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구절은 세 가지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이거 경험하면요 힘이 나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혼자 내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도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일꾼. 근데 선지자가 사라져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가 어려운 거는 코로나가 어렵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뭐 이런 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데 안 끝나고요 더 무서운 놈이 온대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에 매인 현대 문화가 문제거든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삶을 고치지 않으면, 생활의 수준을 조금 더 소박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대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이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금지 40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관심 가지고 참여해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데 끝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러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가 없다 이러면 이거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영적인 암흑기 비슷한,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정치가 중요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거에 너무 목매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사는 거, 물론 더 많이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이 대선 국면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 너무 믿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전에 이명박 지지하고 박근혜 지지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이나 되면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일란가. 제가 그때 절대로 이명박 장로님이라고 해서 뽑으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지금? 그러니 그때 제 말 안 듣고 이명박 찍은 분 얼마나 창피해 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지지하고 박근혜 지지했던 분이 지지하라고 가르쳐주는 분을 지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제가 얼마 전에 본 사진, 극동방송에 김장원 목사님이 그 어느 야당 후보 부인하고 사진을 다정하게 찍어서 신문에 냈던데,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역겨운 사진 중에 가장 역겨운 사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정치적인 국면에서도 누구를 지지할 거냐 할 때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나 돈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이 혹은 그 정당이, 그 정책이 어떻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고 편들어줄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은 공의와 정의,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하겠다 약속을 믿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의 열매가 정책으로 앞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 말을 믿고 투표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고 투표해야 돼요. 투표해야 돼요.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아니고 여러분 이놈 싫고 저놈 싫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의로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줄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지를 잘 분별해서 투표해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념에 매여가지고 이념에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믿지 말고 전주 제자교회 성도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제 말을 들어요. 제 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듣지 말죠. 그런데요 너무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선지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신문에 교회 이야기가 나는데 좋은 이야기는 잘 안 나고 다 창피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며칠 전에도 뭐 서울의 큰 교회 이야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속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예수 믿는 신앙이 이 땅의 소망이다. 기독교가 세상을 싸매고 치유한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사실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상황,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믿고 의지했던 버팀목이 허물어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74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예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주님 예적부터 얻으신 주의 백성 주님이 성전 세우신 그 시온산 기억해 주세요. 그 무너져 내린 성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오히려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교회가 시험될 수 있고 교회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교회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 겪을 수 있고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슬픔에 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내 눈물, 내 고통, 내 한숨보다 더 크시고 내 눈물, 내 한숨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그것보다 더 크시고 여러분 내 인생보다 하나님은 더 영원히 계시고 내 짧은 인생보다 하나님은 더 영원히 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무리 크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괴로움, 슬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 묵상이 들 때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참 절망적인 시대였는데 이유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그거 죄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인생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점점 삶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려고 계속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쓰실 만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온리엘 같은 사람, 에훗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원은 뭔가 쓸만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주 뒤가 안 좋은 거죠.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뒤가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입다 같은 산적 두목도 쓰시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지어내가지고 나시린으로 불러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방탕하게 살았어요. 삼손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사사가 나팔을 불 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사람을 불러모으니까 40만 명이나 모여요. 부르심을 따라 나오지는 않고 공명심 따라 나오는 거죠. 진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거짓말에 흥분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죽여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셨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가 병이 들 수 있어요. 교회가 시험 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교회를 버리셨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의 흉년, 떡집의 흉년,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양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떡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엘리멜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도망가요. 똑같이 베들레헴 흉년 어려웠을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어려우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시험이 들면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면서 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그래도 주님께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보아스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버티고 살았어요. 자기 살기도 팍팍 했을 건데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밭에서 이삭 주워가면 음료 제공, 식사 제공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돌봤지요.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어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요. 보아스도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았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적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지고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 성막, 홈니 비나스가요, 그렇게 나쁠 수 없는,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제사장,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젖된 아이 사무엘을 실로 성막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한테서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홈니 비느하스에게 주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이 젖된 아이를 두 살이나 세 살이나 됐을 법한 애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애를 길렀겠죠. 먹이고 입히고 길렀겠죠.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실로 성막에 제사장 타락하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온갖 고약한 짓을 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다 사람 시켜서, 그러니 그 실로 성막에 있는 일꾼들을 대부분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름이. 누군가는 사무엘을 길러냈던 거죠. 전주제자교회 어느 집사, 전주제자교회 어느 권사, 세상이 이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이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실로 성막, 제사장도 타락하고 젊은 제사장도 타락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온갖 더러운 짓을 앞장서서 행하는 그 제사장이 있는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던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에게 주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면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면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 끌려갔어요.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 왕을 수종될 준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불타는 것을 보고 자기 가족 친구 다 죽고 뭐 이런 것 보았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믿음으로 살았다. 출세를 했지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인생의 보루였어요. 인생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졌다고, 이미 무너졌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했던 이유는, 다니엘은 건물 성전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시온산은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보면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걸 본 거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이 그 인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서 그 인자, 그 인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종의 디딤돌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두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 교회가 시험들 수도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내 근심, 내 눈물, 내 한숨보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큰 거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루, 사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버팀목, 사실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거 아니고, 내 직업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변함없는 버팀목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소망 주시는 거죠. 평강 주시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묵상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 중간에 포도주 떨어지는 일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몇 명이 참석할지 미리 다 계획해가지고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예와 체면이 중요했던 시대에 누구를 불러놓고 푸대접,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주님은 물로 포도주 만드셔서 낭패가 된 인생, 기쁨이 깨어지는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의 보루, 인생의 버팀목 무너질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 되시는 줄 알고 주님 이름 부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얼굴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